지난주 저희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와 교회가 가지는 세 가지 특성 중 하나인 하나님의 가족,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과 같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신자로서 적절한 언행에 관한 많은 모습들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르침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신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은 같은 그 책인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역시 믿는 자들의 공동체나 교회 안에서의 많고 다양한 관계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다양한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관련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가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는 연로한 남자들을 대할 때 그분들을 책잡거나 비난하는 심술궂은 행동을 하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들을 대할 때는 그들을 우리의 형제처럼 대하며 연로하신 여성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은 온전하고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고상한 행동 구범들이 서구 사회에서는 마치 이미 잊혀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을 사랑과 온화함으로 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에서는 자녀들과 손자들의 의무로서 그들의 홀로 계신 어머니나 이모 또는 고모들을 돌보라고 가르치십니다. 8절에서는 특별히 신자들로 그들의 가족들을 돌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이 그들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대할 때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갑절의 공경함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19절을 보면 두세 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들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이유 없이 비난당하거나 거짓 고발하는 것 그들을 마땅한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거짓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시는 목사님이나 설교자들은 반드시 공경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우리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매너들을 우리는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교회는 그분들의 재정적 수단 역시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돈이나 물질적인 것 등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에서 그분들의 목사님을 멸시하며 또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조정하여 그들의 목사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기를 요구하는 교회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은 사역에 대한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교회 모든 사람에게 고용당한 직원으로 취급당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8절에 기록된 가르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이 가르침은 지금도 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교회 안에서,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성경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 올바른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와 처신은 세상의 유행이나 경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였던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단호히 말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첫 번째 특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그 덕목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이 가르침 안에는 신자들이 반드시 혼자가 아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에 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또는 혼자 있을 때 그 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역 교회에 그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화합하여 그 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판단하고 또 그 말씀이 그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 먼저 다듬고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나머지 두 가지 특성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바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정의입니다. 이 두 번째 특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특성을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신이 번쩍 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 몸의 신성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 경각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마음을 새로이 가다듬고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또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의를 실행시킬 수도 있으십니다. 바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마저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곳에서 진정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은 교회가 신성한 곳이란 것을 가르치고 있기에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반드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거룩해지면 교회 역시 거룩해집니다.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첫 번째 교회가 가지는 그 첫 번째 특성에서 살펴봤던 가르침인 신자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그들의 처신과 행동에 주의하고 바로 행해야 한다라고 명했던 그 가르침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권을 그분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은 동등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다른, 즉 다양한 부르심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회적 지위, 학위 또는 재정 상태에 따라 그들을 다르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이 자신을 섬기기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어 다른 지체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중한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인종, 국적 또는 생활 환경 등으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속해 있습니다. 이 말뜻 역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따라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충성심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들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로서 행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특정한 사람 혹은 주장이 강한 어떠한 무리의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경배와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나 활동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 사리사역이나 즐거움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경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가르침은 바로 우리가 믿고 선언하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행동과 처신을 가르치는 지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고 말하는지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것처럼 보이는 믿음을 고백한 신자들이 그들의 교회 안에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도 역시 비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리는 옳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는 것과 행동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분께 온전히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쪼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학과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신 화목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속량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관계하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동결함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로서 역시 우리는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 결과로 그 빛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에 관한 교류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 행동, 행위를 통하여 역시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최고의 교리적인 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표현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의 행동과 행위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위에서 행동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닮습니다. 저희가 저의 예전에 그 찍었던 사진들을 볼 때, 저의 아들인 데니얼이 저와 상당히 비슷 저의 젊었을 때 모습과 상당히 비슷했음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리고 또 그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교회는 반드시 그 행동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거룩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실되고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도달해야 할 목표 달성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교회의 외적인 성장, 밖으로 보이는 모습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양적 성장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교인의 수의 증가를 기뻐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이나 지향점이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나 지향점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임이라. 또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보신다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의 2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서로를 미워하고 잘 행동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배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들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회는 예배소서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지역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에서 어떠한 일어난지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을 읽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점과 잘못된 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셨고 그분들의 잘못된 점을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며 이 교회는 그분께 속하였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하는 진리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또 우리의 행동과 처신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는 말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는 말들은 이사야서 37장 4절 랍사게의 군대가 받는 심판과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왜곡된 마음과 관점이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의미마저 왜곡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며 하는 모든 요청이나 기도가 모두 진실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에 대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멸시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시간을 내서 그들을 방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가 낙심되고 홀로 외로워하겠다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교회를 위한 한 모든 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세 번째 특징은 교회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점입니다. 교회와 진리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이것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조차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자라고 있으며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이것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그들에게 닥친 위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고백했던 신자들이나 교회가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그들이 한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었으나 그 이후에 떠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입니다. 달변 또는 아름답게 들리는 연설에는 미혹의 능력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은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창한 연설에 종종 속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과 반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 터라고 정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진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하여 공부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해야지 교리적 논쟁과 같은 것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이나 교회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우리는 단지 그냥 성령님의 능력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겉보기에는 맞는 말이지 참으로 그 모순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독트린의 그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독트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이해하게 하시는 영이신데 그런 것들의 이해가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영을 만을 이해하는 어폐가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신자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서 성경이 온전한 권위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터 혹은 토대가 없는 집을 짓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경우로 만약 그곳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집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교회는 바로 진정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후반절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119편 142절에서도 주님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151절에서 역시 주님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품지 않고서는 교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에 대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 서로가 진실되고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동의하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함없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를 것임에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 외에 우리의 교제에 기초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상태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교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기에 서로 격려하며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공하는 마른 성경 공부에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저 목사인 제가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가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앞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그 진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읽어본 일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이것은 정말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그 성경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마치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처럼 성경을 오해하고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 즉 목회자의 지도 아래서 신실하고 인가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에 맞게 말하다 보면 이런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으로만 사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설교자입니다. 이 남자는 성경만 읽고 공부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들은 모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성경에 그로 비롯된 잘못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사용하여 말씀을 인용했던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성경을 알았지만 진리에서부터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저는 젊은 청년들이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아주 감사하고 또 그곳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아는 것인 진리를 바르게 배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나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진리에 대해 무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바른 선생으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에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후임자로 올 그 목사님도 역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자신도 역시 성경을 배우는 그런 목사님이 오시기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설교 단상이 비어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건강과 또 힘을 허락하는 한 저는 다음 목회자가 이 교회에 다시 임명될 때까지 끝까지 이 설교를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음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기관 또는 조직으로서 교회에 대한 추가적인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교회는 조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를 이루는 그런 조직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와 예배의식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제정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식과 방법들에 대해 제사장부터 제사에 사용될 제물에게까지 매우 꼼꼼하게 정해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역적으로 세우도록 그들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들을 개개인의 집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모여 신자들의 공동체인 지역교회를 형성하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예베소교회, 안디옥 또 이곳 애덜레이드에 있는 우리 허브교회 같은 많은 지역교회들을 세우도록 정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목적과 사역을 위해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 중 일부는 장로와 집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교, 목사 등 이분들을 지칭할 때 다른 호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조직적인 구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백성을 위해 세우신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무슨 성교단체나 성경공부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교 단체나 성경을 공부하는 그 단체들은 그들 자신들 스스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니라 지역교회와 함께 또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원칙들은 깨졌고 이는 지역교회들을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체장을 자세히 설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장로 직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와 교회 사역을 성경적이며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장로들이 존재합니다. 한 부류의 장로들은 치리 장로들이라 불리우고 또 다른 부류는 가르치는 장로들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들은 목사님들 또는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며 치리 장로들은 사역의 행정적인 부분을 이끄는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목사인 저도 장로에 속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 분의 장로님과 저를 포함하여 네 명의 장로가 있으며 이분들은 당회라는 장로들로 구성된 조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목회적, 행정적 일 모두에 관해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장로들은 집사와 장로가 되도록 새롭게 임명된 사람들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특정한 자질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동료 신자들은 장로들을 존중하고 장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주님과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동료 신자들 또한 그분들의 권위에 자신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교회 안에 질서가 존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서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거룩한 것이며 그들의 사역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칭찬받을 만한 좋은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안수를 받고 임명된 분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후에도 장로라는 호칭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 행정적 역할에 관련하여 활동을 안 하실지는 교회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호프 교회는 장로와 집사들이 65세의 나이에 행정적 업무에서 은퇴한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65세가 되는 해에 반드시 은퇴해야 된다고 말씀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신중함과 깊은 사랑에서 돌출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연약해지고 구수가 줄어왔는지 수년에 걸쳐 목격해왔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문화적 변화와 영적 쇠락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부적인 문제들 또한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젊은 지도자들이 없이 고령화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활발히 교회를 섬기며 또 사역해 왔기에 그들의 영적 유산이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나 이것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의 현재 상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성 세대들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들의 뒤를 이어서 같은 교리를 가지고 같은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젊은이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나이든 세대들은 그들 평생을 바쳐 바쁘게 하나님과 그 교회를 섬겨왔지만 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사역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갈 젊은 세대들을 지도하여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떠나가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면 이전 세대의 것은 과거가 되고 잊혀집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전의 세대보다 더 약해지고 작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직분자의 나이 65세에 은퇴하게 하는 규칙을 정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사역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단지 그들을 보조나 조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지고 갈 제자로서 그들을 대하며 지도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젊은 사자들을 그저 도움을 주는 사람 정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고 때가 되면 그들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준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세대는 다음 세대에 기회를 줌으로써 그들을 섬기는 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그들이 65세가 되기 훨씬 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만일 그들의 대체자가 없이 은퇴해버린다면 이것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좋은 교회들이 그들의 좋은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대해서 내려왔을 때 그들의 사역했던 교회도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종 지도자들은 유능한 젊은 목회자들을 그들의 잠재적 후계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젊은 유능한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질투하는데 사울 왕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는 이것은 젊은 세대들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도움과 지도를 계속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한가하게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후계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저는 그 박 존스 유니버시티에 제가 있었을 때 그 총장님께서 그 총장이신 박 존스 3세께서 계속해서 그 젊은 학생들과 또 그 지도자가 될 그 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력 있고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이들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울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자가 되실 수 있으며 젊은 세대자가 사역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지혜를 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서 섬겨와 주신 마이클 장로님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장로님을 흡교해서 현역에서 공식으로 은퇴하는 첫 번째 장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마이클 장로님이 더 이상 교회를 섬기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이클 장로님은 교회의 재직회에서 재직회의 자리에서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장로님은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에서 요청하는 어떠한 방식이든지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실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저는 마이클 장로님께 계속해서 설교의 특권을 부여할 것입니다. 장로님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고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오셨습니다. 이분들은 칭찬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마이클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언제나 격려와 위로가 되셨던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경만을 그들의 중심이 되는 그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호흡 교회는 계속해서 성경만이 또 우리 주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또 그런 교회로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하나님 교회를 다른 것들에서 구별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교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또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